네, 오늘은 남들의 속도에 마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읽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죠.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과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절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의 족속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족보를 마주할 때 읽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족보로 된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족보도 아닙니다. 누구의 족보냐면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돔이죠.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족보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면 사실은 요 앞장, 창세기 27장까지 좀 건너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삭이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요.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이 그 복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정녕 나에게 더 빌어줄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목 놓아 소리 놓아 울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에게 복을 다 빌어주어서 더 이상 남은 빌어줄 복이 없다. 빌어줄 복이 없다라는 말이 처음에 저에게 의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에게도 또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게 왜 어려웠을까? 왜 빌어줄 복이 없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그때에는 이 족장이죠, 이삭이. 족장이 죽음을 앞두고 장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과 그리고 예언적 성취가 함께 있는 절대적인 선언 같은 거였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절대 번복할 수 없는 그리고 중복해서 다른 이에게 줄수 없는 그 복입니다. 장자의 복이죠.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아들들에게 번복해서 이 장자의 복을 빌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장이 자식에게 빌어주는 장자의 복은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삭도 에서에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서가 목 놓아 울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복을 기도해 주죠.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로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에서에게 복 같습니까? 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리송하시죠? 사실 복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리고 땅의 기름짐에서 너의 인생이 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처럼 칼과 네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이러한 복 같지만 복 같지 않은 복을 받은 에서는 그의 후손들은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잘못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 거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잘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에서는 애매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잘못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이 그와 반대로 굉장히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2절을 보면요.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직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왕을 배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31절입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네. 이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백 년 앞서서 뛰어난 족장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세일산을 개척하고 땅을 개경하고 뛰어난 족장들을 배출한 다음에 왕까지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생겼다는 것은 우선은 군사적으로 강력함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강력한 보호 아래에서 백성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사회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그리고 왕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 강력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이 국왕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미 왕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리도 못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것은 우리들인데,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도 우리들인데, 왜 자기의 힘과 칼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축복받지 않은 축복을 받은 에서의 후손들이 왜더잘 살지? 다른 말로요, 내 현실은 초라한데 왜 쟤는 저렇게 성공한 것 같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빠르고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칼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화려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금 미련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나보다 더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박탈감입니다. 이것은 요즘은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박탈감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상대적 박탈감은 내 존재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던 시절에는 먹을 것을 찾으면 되고, 배가 고플 땐 먹으면 되고, 잘 곳이 없을 땐 잘 곳을 찾으면 됩니다. 절대적 박탈은 해결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상대적 박탈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 존재를, 생존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결승선이 없는 경주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넓은 집에, 원하는 집에 들어갔지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머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다시 가난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요, 공동체와의 연대를 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빈곤하던 시절에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을 심어 놓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것은 곧 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실패로 여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연대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아, 축하해. 아니면 오히려 배가 아파.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다른 이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여겨지게 만들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고 이 연대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만들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봐야 하는데요. 33절을 보면요, 32절 이하부터 3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자기의 힘으로 쌓아올린 그 성공은 사실은 기한이 있는 성공입니다. 나보다 내가 내 강한 힘으로 왕이 되어서 왕국을 이루어서 권력을 쟁취하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빼앗겨버리는 불안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는 지금 그 유한한 불안한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혹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빨리 성공해라, 자리를 잡아라 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름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요, 깊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깊이일까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깊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깊음이란 내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부러지고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영적인 해체 작업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무장해제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해체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야죠. 계속 유지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도 모두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음은요, 이러한 영적인 해체 작업 가운데에서 더 깊어지고 짙어집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던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쥔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뛰면 다 있죠. 우리는 모두가 내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쥐고 휘두르고 뛰면 누구나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다른 사람 위에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오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남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그 기분 좋은 다름을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세상의 속도와 빠름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